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지난 4월 22일 며칠 전이죠. 54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오는 28일까지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기후변화 주간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때문에 기후가 변화되고 온갖 자연재난이 발생한다. 이는 지구인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선 첫 기후소송에 대한 변론도 있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지구인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요. 최근엔 일본 성인물 배우들이 참석하는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성인 페스티벌 찬반, 축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 이종필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할 만한 분이 오셨습니다. 환경이 먼저다. 벨기에에서 온 환경운동가 줄리안 씨 나오셨습니다.
네, 봉주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입니다.
네, 봉주.
봉주.
자,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9730으로 의견 남겨 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모바일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줄리앙 씨 특별하게 또 나오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줄리앙 씨에게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벨기에 출신의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몽주르라고 얘기를 해서 프랑스였던가 내 기억에는 그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벨기에입니다. 3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
프랑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까지 하고 스페인어 거의 다 잊어가지고 이제.
4개국어네. 아블레 스파뇨?
아블레 스파뇨 포키토 시.
네네. 오. 자, 2016년에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 지난해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 시민 부문 우상을 또 수상하셨고요. 실생활에서 환경 지키는 운동 강연도 하러 다니고 계시는데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졌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 환경을 벨기에 본인의 나라의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대한민국의 환경 운동가로 운동을 하고 계신 건지요?
네, 일단 뭐 오늘 나와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왜 환경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됐는지, 왜 지금 이런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은 일단 엄마 아빠가 80년도 때쯤에 이제 그 유기농 채소들 판매하는 그런 가게 운영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 좀 있었고, 그러다가 한국 왔을 때 그때부터 좀 기후위기라거나 그리고 또 뭐 생태계 다양성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 좀 더 듣게 되면서 관심 더 점점 더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오늘 같은 자리도 초대하게 되고 그래서 내 목소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좀 그래도 소상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왜 벨기에 아니라 한국 와서 이렇게 하는 시간 좀 물어보는데 일단은 뭐 지구의 문제는 예. 어디서든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누구도 저를 몰라요. 사실 그래서 가장 제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충격적이네요. 벨기에에서는 날 모른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지난 월요일이죠.
네.
22일이 지구의 날이었더라고요. 지구의 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구의 날 솔직히 되게 다양한 날 많잖아요. 뭐 한국에서 뭐 짜장면 데이 같은 것도 있고 예. 정말 그런 거 많은데 사실은 이게 1970년도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미국 근처에서 굉장히 큰 기름 유출이 발생하고 나서 그래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가 좀 기념하는 날 같은 거 있으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네. 이제 미국 이제 상원의원 한 분이 그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지구의 날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환경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날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기념으로 또 일주일 동안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루 아니라 또 일주일까지 그래서 오늘 또 나와서 이 기후변화 주간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말을 진짜 잘하네요. 벨기에에서 잊혀질만 하다. 근데 너무 잘하면 이종필 교수가 또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자, 기후변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지목전 토크에서는 아주 무겁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언제 재앙으로 닥칠지 모르는데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는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쫓기다 보면 뭐가 변하는 건지 위험한 건지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긴 기간 동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게 climate change인데 2010년대 후반부터는 그 변화라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 때문에 좀 경각심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위기라든지 뭐 이제 뭐 아니면 파멸, 파고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기 시작해서 요즘은 위기라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왜 어떤 변화가 초래됐길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을까? 그 변화의 핵심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 평균 기온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로 뒷받침이 되는 거고요. 그 UN의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기후 변화 그 종합 보고서를 내요. 2023년도 작년에 나온 6차 보고서를 보면은 2011년부터 20년, 최근 10년 동안이죠. 그 동안의 지구 지표면 온도가 1850년에서 1900년, 고 50년 정도,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 그때 대비했을 때 1.1도 상승했다.
네.
이게 그냥 우리가
이게 1.1도라는 게 결코 적은 영향이 아니죠. 엄청난 영향이죠.
사람 체온이 1도 오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마지막 그 빙기식 있잖아요. 빙기식
빙하기.
네. 그때 지금이랑 혹시 몇 도 정도 차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후가?
빙하기 때는 엄청 추웠을 테니까.
그렇죠.
엄청난 차이 뭐 몇십 도 정도 몇백 도 차이 날 것 같은데.
마이너스 5도. 밖에 안 났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도에서 7도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 5도의 차이가 빙하기로 겪을 만큼의 차이이기 때문에 1도의 차이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때문에 뭐 대기권, 그 빙하권, 생물권의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고 그 온도 상승의 주범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온실가스다라고
예.
하는 것이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고요.
네.
그 사실은 해수면도 많이 올라갔어요. 1901년부터 2018년까지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0.2m나 올라갔거든요. 상당히 좀 많은 수치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최근으로 올수록 1년에 올라가는 정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더 빨라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또 안 좋은 소식은 네.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나 한반도 주변 해수역의 해수면 온도가 세계 평균보다 더 높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이게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지켜보니까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후 전문 학자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씨는 변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기후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면 그건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원식 평론가는 네. 또 할리우드 영화가 이런 기후를 경고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2012년요, 2012 네. 같은 영화도 있었는데 자 기후 변화 일단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영향인데 빈곤층에 더 치명적일 네.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 또 에너지 실제로 이게 뭐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는 독일의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나무를 장작 나무를 패서 뭐 온열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빈곤층에 주는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니 일단 이제 기후 변화의 증상들은 비가 엄청나게 때 아니게 온다든지 아니면 해수면이 높아진다든지 심지어는 산불이 뭐 빈번하게 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빈곤층들은 지대가 낮은 데 사시잖아요. 또 물가에 사시거나 우리나라 같은 이제 반지하에 사신다거나 뭐 이런 곳. 그다음에 이제 그 절벽 같은 데 이런 곳은 사실 좀 위험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뭐 물, 불 뭐 이런 이제 이상 증상이 나오게 되면 그 피해를 이제 먼저 당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한국 도시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이 기후 위기를 여실히 겪고 있는 증거가 바로 피해자 3명 중 2명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정책이나 정치도 이게 빈곤층의 어떤 그런 현안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좀 배관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또 이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장애인을 포함해서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좀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서울 고시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신림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반지하 계속 다 살고 계시거든요. 다 없애겠다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만으로는 당장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그곳에 사실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비가 많이 오고 예. 침수가 되면 당장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도 반지하방에 한 1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들이쳐가지고 어느 한 뭐 배수구 같은 게 막히게 되면 바로 물이 넘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할 것 같지만 또 안전하지 않은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때 모니터링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상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줄리앙 씨는 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네네. 본인이 이제 이런 환경, 기후위기에 대한 걸 절실하게 또 체감을 또 인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젊은 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도 많이 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주로 그런 강연을 했을 때 강연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런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는 감사하게도 요새는 이제 강연 조정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하고 예. 있는데 일단은 놀라운 게 저학년 대상으로도 가끔씩 갈 때 굉장히 지식들이 요새는 매우 높아졌어요. 메탄가스 얘기하면 알아듣고 뭔지 아는 이제 막 초등학생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국은 확실하게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 많다 보니까 요새 환경 교육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좀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로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부할 맛이 솔직히 나진 않죠. 내가 당장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걱정되는 순간에서는 힘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새는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어떤 증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갑자기 좀 무력해지고 약간 이제 더 이상 환경운동 위해서 하는 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약간 어차피 다 끝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 혼자쯤 바꿔봤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뭐만 사면 쓰레기 넣으니까 사지도 못하고 막 되게 우울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기후 우울증이란 얘기를 하면 그때 특히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감 많이 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항상 얘기를 해요. 혼자의 작은 실천도 사람 완벽할 순 없고, 예. 하지만 우리 다 함께 모이면 정말 세상 바꿀 수 있다는 데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와서, 아, 정말 힘 많이 됐다. 그리고 정말 예. 관심 많이 쉬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끔씩 더 이런 오늘 같은 자리가 많아져야, 예. 더 많은 사람들도 좀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주님 궁금한 게 있어요. 주로 그런 강연을 할 때 또는 네. 환경활동을 할 때 뭘 좀 강조를 많이 합니까? 어떤 내용들 네.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또 공감도가 아 그게 그렇게 위협이었던가요?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아까는 빙하기 관련된 잠깐의 온도 차이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 그렇다는 생각하는 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사람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바라보면 사람들이 가끔씩 이 사회 전체 다 바뀌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보고 지금 안 바뀌었다는 걸 보고 아, 안 바뀔 것 같단 세상이 안 변한다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력해지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티핑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예시로 좀 재미드는 게 하나 있는데 MBTI를 얘기 드리는데 10년 전에 MBTI 안 하던 사람 없잖아요.
예.
지금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부르면 사회에서 뭐가 산다고 소통 안 되는 순간이 왔듯이 환경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비주류 의견이긴 하지만 10%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티핑포인트라고 보고 주류 네. 의견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좀 힘이 나요. 100% 다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0% 먼저 바꾸자라는 얘기할 때 그냥 힘이 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네. 네,
그럴 때 많이 공감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줄리안의 설명에 제가 다 감동을 받고 있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인식적 차원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손 변호사님.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우리가 법적인 내용들을 하면 잘 모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그 공개 변론이 있었던 것인데 동아시안권에서는 또 처음 이루어지는 소송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줄리안 씨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하고 활동하고 캠페인에서 어떤 정책을 바꿀 수도 있지만 헌재에서 만약 위헌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부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청소년들, 뭐 아이도 있다고 하고 태아도 있다고 하고요. 이 소송을 제기한 청구권자들의 주장은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지 않거나 부족해서 우리의 환경권이라든가 생명권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즉 안정된 기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데 그 침해의 주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일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30년까지 한 6년 남았죠.
네.
2018년 기준 배출량을 40%로 줄이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이 법의 내용인데 지금 이 원고들, 청구권자들의 내용은 뭐냐면 부족하다.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그 침해의 방식은 국가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도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 헌재 같은 경우도 기후보호법 미약하다, 부족하다,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헌 판결이 나오면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뭐 온실가스 감축량을 훨씬 강화된 수준으로 바꾸는데 그 역할을 해서 실제로 독일은 바뀌었고요. 지금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도 스위스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이미 서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산업 구조라든가 뭐 국민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인 다툼을 할 정도로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나 30년 뒤에 내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 대한민국 환경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내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우리 지금 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국가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십 년 뒤에 벌어질 부분을 국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소송입니다.
네. 이영글 교수, 그러면 네. 기후 대응을 위해서 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건 뭐 모를리 필요하다 또 좋은 것이다 모를리 없는데 산업계에서는 이게 또 공장을 가동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좀 불가피하고 이걸 우리 지금 여력으로 우리 어떤 재정적인 능력으로 빨리 줄이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또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2018년에 1.5도 특별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원래는 산업화 이후 2도까지 막자라고 했는데 2도도 너무 위험하니까 1.5도까지 최대한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 보고서 나왔는데 거기서 제안한 게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해서 2050년에 완전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고 흡수하고 해서 다 그 0이 되게 하는 상태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에 2050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는 이제 2018년 대비 40% 줄이자고 했는데
네.
40%라는 숫자를 보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많아 보이는데 그 지금 2018년 그 1.5
100인데 40을 줄이는 거니까 60 정도가 된다 그 말인 거죠.
네. 네. 그냥 40이라는 숫자 보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2018년부터 2050년까지 그러면 32년인데 32년 동안 100%를 기계적으로 균등해서 줄인다고 하면 1년간 3.15%포인트 줄여야 돼요. 그거를 지금부터 2018년부터 30년까지 2030년까지 12년 곱하기 하면은 단순 평균 냈을 때 37.5%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40% 가까운 거예요. 40%가 결코 이게 그 비합리적으로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일단. 그만큼 지금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산업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뭐 R200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새로운 통상 장벽으로 이미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 우리 산업계가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다 같이 지금 에너지 전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량 씨도 산업계 관련돼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 가끔씩 환경 기후위기 하면 먼 어디 북극곰의 문제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직도.
네. 근데 솔직히 그거 초월했어요. 일단 요새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요새 집 같은 거를 보험 들 때 있잖아요. 이제는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재난이 날 거란 확신이 높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어떤 회사들은 더 이상 보험 안 들려고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아예 보험은 들지 못하는 집들도 이제는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경제로도 사실 기후가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을 때도 공장에서 그때도 이제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들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은 기후위기가 싸워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경제랑 굉장히 엄청 기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 건설업계도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송도 같은 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해수면도 같은 거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죠. 거기 있는 그럼 땅값부터 뭐 집값도 다 떨어질 수도 부동산.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는 건강 이런 건 아니라 굉장히 사실 먼 이게 그런 전체적인 경제적인 사실은 많은 그런 시각과 바라보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어렵죠. 갑자기 저도 사실은 이제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 많이 겪죠. 왜냐면 저희도 약간 뭐 휴지 같은 거 감식 써야 될 때도 있고 다들 어떻게 다 그런 건 없이 씁니까? 에어컨도 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거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뭐 유권자들을 일하거나 그리고 정부에 대한 합의 함께 해가지고
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줄리
줄리안의 설명은 심지어는 그런 기후에 따른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네,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김원식 평론가 참 이게 우리가 어떤 인식과 또 현실과의 또 사람들은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할 때는 아 심각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또 개인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이지 않은 괴리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뭔가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알고 실천하는 문제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이제 산업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빈곤층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세대 간 차별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는 왜냐하면 지금의 의사결정이 미래 살아갈 그런 미래의 어떤 그 자기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산업의 규율 어떤 비중을 보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민과 예. 빈곤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뭐 미래세대냐 현세대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빈곤층과 서민층들의 생애 주기도 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몇 퍼센트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이라는 것 또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는 자기가 평생 종사해온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대들이 어느 정도 생애 주기에 맞게 좀 시간을 정해놓고 바꿔가야 되는데 도대체 2030년, 2035년 그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제조업관이나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산업 종사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세대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 각 종사자의 문제들도 할 때 오히려 인식과 실천의 문제가 아니고 예, 생활 문제 관점에서 좀 예.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배님,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작 기후 앞으로 닥쳐올 그 위기에 대해서 또 대비해야 된다는 걸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를 또 산업 종사자들이 있겠느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는 사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국에서는 아니 선진국은 자기들이 기준 다 만들고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걸 쫓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겐 어려워. 마찬가지로 한국과 내에서도 아 이거 너무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는 너무 그런 기후 대응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지만 우리의 삶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소송도 유발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국가가 국가 간 기후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가 하나의 권리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항상 문제는 그런 겁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재반 조치는 생활의 제약에 따르게 되고 경제 발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 위축될 수 있고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고 경제 성장이 늦춰질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대폭 탄소 배출량을 급감시키는 조치를 하면 되겠지만 연관된 산업 분야가 굉장히 고통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이렇게 강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도 이 국가 간의 각자의 능력과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 능력에 따라서 네.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라 일정 부분 자율성을 준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30년까지 40%이지만 그 국가에선 이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이 나온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능력이 되는데도 40%보다 뭐 예를 들면 60%까지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아서 위헌인가라는 판단이 나온지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기준도 맞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주장이고 이 청구권자 측에서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최소 침해 최소의 어떤 기준도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30년 뒤에는 아예 무계획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대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산업 발전 뭐 개발했던 시대도 환경과 개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누군가가 이걸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간의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한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경권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권리로 보다가 이제는 구체화된 권리로 보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나는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거죠. 리스크가 커지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준 겁니다. 개개인의 삶과 밀접한 기후변화가 이제 시작됐다.
예.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30년 뒤에, 50년 뒤에 기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을지 사실은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지만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숙제 같은 재판입니다.
손정희 변호사, 환경 전문 변호사인가요?
아니, 저도 이제 줄리안 씨 이야기를 들어보고 많은 우리가 또 아이들을 키워보니 30년 뒤에는 정말 어떤 기후 위기가 있을지 좀 무섭다는 네.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우리가 이것을 영화의 가상, 미래라고 볼 수만이 없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줄리안 씨가 이야기했던 빙하기도 있었고 네. 또 지금 바다에 우리가 쏟아 부어버렸을 그런 플라스틱이 정말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엄청난 또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줄리안 씨도 상당히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회용급 관련해서 아니 한다고 했다가 시작을 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종이 빨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종이 빨대도 여전히 환경 쓰레기로서 상당히 또 위협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과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뭐 일단은 가끔씩 기후위기 얘기할 때 쓰레기 문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는 기후의 위기고 환경 문제 진짜 많아요. 그중 하나가 플라스틱의 문제인데
예.
기후위기 해결돼도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저희가 매주마다 한 카드 신용카드 크기 정도 한 개 정도의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그래요?
그게 주로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그런 어류라거나 그리고 생수 통해서 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네,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런 이 회사에 대한 강연 들었는데 요새 또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또 이제 뇌 같은 거 MRI 찍으면 거기서 뭐 미세먼지라거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걸 검출되고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정말로 벌써부터 인간 속에서 이제 저희 몸 안에 플라스틱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일회용컵에 대한 얘기가 되게 반가웠었던 거죠. 왜냐면 솔직히 이것 때문에 한국의 환경 정책을 좀 높게를 이제 해외 언론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좋은 정책 만든다. 근데 갑자기 후퇴하게 되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당연히 저도 이해를 해요. 갑자기 이제 종업자들이 이제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부담만 이제 안기게 되면 되게 힘든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회용컵 관련해서 사실은 카페 협회 종사하시는 이사장님도 같이 함께해서 일회용컵 규제 같은 거 원한다는 얘기 했었어요. 하지만 원하지만 그냥 이제 분리하지 않게 다 함께 약간 이제 그런 부담을 이제 공동하고 나누는 그런 걸 원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그래 좋은 기회였지만 저는 약간 이미 약간 포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1년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33억 개 정도 일회용컵을 이제 사용한다고 해요.
1인당 33?
아니요. 이거 커피를 1인당 마시려면 너무 많이 마셔야 되는데 1년간 모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일회용컵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 잘해도 가끔씩 한 번씩 더딜 때가 있는데 근데 재활용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할 때 많이 놀라우시는데요. 3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0%도 아닌 5%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좀 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정부도 이런 규제라거나 정책 통해서 뭐 내세우면 좋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아예 모든 레스토랑 안에서 일회용 접시와 수저 이런 것들 금한 법을 이제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마트에서는 채소와 과일들을 포장되는 채로 판매하는 것도 금하는 법 같은 걸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갑자기 그런 법 하면 제가 봤을 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아 무조건 플라스틱이 있어야 위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인식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정책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플라스틱 없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은 더 쉽게 그런 바꿈 법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기후 대응 또 탄소 중립 또 환경 쓰레기 플라스틱 감소 이런 거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정필 교수는 일회용 컵 우리가 사실 시민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거론이 됐던 것이고 또 보증금 제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왜 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 더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했다가 이렇게 좀 늦추고 하는 사실 정부 당국의 비일관적인 태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하다가 결국 안 되는구나라는 좌절감을 안겨주고 자기가 좀 수고스럽게 뭔가 좀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이게 좀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좀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좀 이거는 정부가 사실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은 개발이 아니고 보호잖아요. 사실은. 보호기 때문에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2021년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가정이 4.7%, 상업 공공 1.8%인데 제일 많은 게 이제 결국 이제 에너지 생산입니다. 뭐 32.7%, 그 수송이 한 14.4%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를 만드는 데서 가장 그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게 누가 개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나 공공에서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제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산업 분야.
네,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제목은 인플레 감축 법안인데 내용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때려붓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간 돈이 3,69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뭐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 높이고 전력 그리드망 만들고 뭐 전기차 배터리 클린 에너지 관련한 예산으로만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사실 어떤 제도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게 그냥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발상에 좀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도 좀 한국판 인플레 감축법원 같은 굉장히 과감한 어떤 재정 투입, 에너지 전환에.
기후 대응, 네. 환경 보호 빅딜이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줄리안 씨가 냈습니다. 용기 내 캠페인. 아, 뭡니까?
네, 뭐 용기 내 캠페인, 다양한 캠페인들 많이 있는데 저 되게 자주 실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국 가면 도시락 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건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쓰레기 만들 때마다 조금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저 용기 내는 것이 용기를 내서 용기를 가져가가지고 식당에서 여기다 포장해 주세요라는 캠페인이거든요.
아, 네. 그 용기가 네. 우리가 뭔가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그 용기가 아니라 그걸 담을 수 있는 용기네.
맞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네요.
맞습니다. 다회 용기.
오늘도 저기 네, 들고 오셨어요.
텀블러를. 네. 텀블러도 네. 들고 왔고 사실 밑에도 제 용기 직접 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특히나 코로나 때 배달 많이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일상에서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천하면 아마도 뭐 정부라거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거 원하는 사람 많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런 거 하면 탄소 중립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를 어디로부터 받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네. 탈의까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타게 되면 조금 환경적인 그런 거를 좀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개인의 용역이 작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용역도 바꿀 필요도 너무나 있지만 개인도 함께 바꿔야 정부도 더 바꿀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진짜 돈도 되는 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텀블러를 이용하면은
탄소 중립 포인트가 쌓여서 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김은식 평론가 이런 네. 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용기 어떻게 김은식 평론가는 용기 내나요?
용기보다는 저는 김밥그릇 과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밥을 자주 먹는데 이제 네. 분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김밥 달라고 하면 호일에 싸가지고 또 그 비닐에 쌓여있는 젓가락에다가 또 단무지를 또 비닐에 포장을 해가지고 또 검은 봉지에 넣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씀 줄리안이 말씀 하신 것처럼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김밥 용기를 가지고 다녀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다 김밥 그냥 넣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당황하세요.
맞아요.
근데 또 요즘에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한다고 빨래핀으로 머리 감고 다녔었어요.
예.
36살 때까지.
와.
근데 이게 제작진들한테 민폐를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듬이 막 날리고.
네.
그리고 뭐 세탁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뭐 이렇게 손빨래 했는데 예. 나중에 친척집에 가가지고 하게 되고 그럼 똑같이 사용하게 되고.
네.
운전면허증도 없고.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개인한테 굉장히 책임이나 부담을 주는 환경운동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네. 스위스에서 미생물이 발견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플라스틱을 분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기술도 저는 중요하고 네. 미래 세대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식 변호사의 그 고등학교 시절 얘기가 저는 재밌는데 저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PD가 좀 줄여달라고 시간을 네.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탄소 중립,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지구인의 노력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로고 듣고 다른 주제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짜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종필 건국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환경운동가 줄리안 씨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환경 관련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축제 관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축제는 아닙니다. 바로 최근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개최 장소부를 비롯해서 찬반, 젠더 갈등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인 페스티벌 최근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도 주장이 나오고 하면서 좀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겠는데 손 변호사님 우선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축제가 바로 성인 페스티벌입니다. 어떤 내용인 겁니까?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어떤 건지 뭐가 또 논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제 성문화, 성 어떤 그 영상 이런 것들 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성인 영화 AV 이제 배우들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성인 콘텐츠 제작 업체 플레이조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속된 일본 AV 배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행사를 여는 거죠. 뭐 속옷 패션쇼를 하던가 네. 뭐 사인회도 하고 성인용품 체험 부스도 하고 특히 VIP 티켓 한 3,400만 원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또 배우들과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만남을 할 수 있고 이 행사는 이제 성인 인증을 거쳐야 되니까 성인들만 입장이 허용된 이 성인 영화 배우들을 직접 이제 만나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성인 영화라다 보니까 조금 선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성 단체에서는 이제 성 상품화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또 반대는 이런 성인 영화 자체가 합법적인데 이 배우들과의 어떤 팬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규제돼야 되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 찬반 여론, 찬반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김평변관님 네. 개최 장소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또 학부모 단체 또 여성 단체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장소가 문제가 네. 되는 것이
이 행사의 법적인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논란이 되니까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일종의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 사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몰랐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광명시에서 이미 한번 행사를 했어요.
아, 행사를 했군요.
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손종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션쇼를 한다든지 뭐 사인을 한다든지 VIP를 대상으로 뭐 3,400만 원에 따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네.
여성단체와 교육단체 또 지자체에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특히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초등학교와 직선 거리로 뭐 50m 사실은 뭐 20m 굉장히 가깝고 또 요즘에 초등학교는 가까이 사는 곳에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말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통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말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파주시로 또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도 불허를 했고 왜냐하면 파주시 같은 경우도 어떤 관광 청정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불통이 또 여의도 한강으로 튀었습니다. 근데 네. 한강에서는 한강이라는 건 결국 야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실내 공간에서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여의도 한강 야외에서 한다고 이러면서 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강남으로 또 불통이 튀었습니다. 강남에서는 그냥 카페 거리에서 하겠다. 실내에서 하겠다. 이랬는데 이 강남구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라고 해서 불허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약간 주춤해졌어요.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 그러면 AV 배우들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또 6월 달에 심지어 두세 배를 키워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짐작하건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발언인가요?
그 민간에서 하는 그런 행사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응답을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정표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쪽 주장을 들으면 이쪽 주장의 말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쪽 말을 들으면 그건 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지금 이 정치권까지 번졌어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이 SNS에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토론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는 특히 문화 영역에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천하람 당선인이 이제 여성 관객 대상의 19부 뮤지컬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되냐 이런 식의 또
예,
얘기까지 그렇죠. 해서 이게 또 젠더 갈등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소식 듣고 먼저 생각났던 게 그 블랙핑크의 리사가 예전에 그 프랑스의 크레이지 호스에 출연했던 그 일화가 잠깐 좀 떠올랐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네, 이게 그 저도 잘 모르는데 파리 3대 카바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좀 상당히 좀 노출 수위가 높은 또 과감한 퍼포먼스 이런 걸로 유명한 쇼인데 이게 1951년에 프랑스의 전위예술가인 알랭 베르나뎅이 이제 기획을 해서 뭐 예술가 외설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쇼이고 거기에 네. 블랙핑크의 리사가 출연했다고 해서 상당히 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걸그룹의 유명 인기 그 멤버가 그런 데까지 가냐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 아까 제가 그 천하람 당선인 얘기했던 여성 관객 대상의 19금 뮤지컬 같은 거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성인 페스티벌이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크레이지 호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뭐 남성 대상의 뭐 19금 그런 뮤지컬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 뭐 대중화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좀 낯선 거예요 일단은 낯설고 낯선데 그 성인 페스티벌이 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일본의 AV 배우다. 그럼 거기서 일단 뭔가 일단 프레임이 사실 좀 있어요.
일본의 AV 배우라서 네.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이 주는 어떤 이미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 어느 나라의 AV 배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 그 어느 나라도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AV 배우가 나온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내면 뭘 하고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이렇게 뭐 익숙하게 그 어떤 그런 쇼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네. 그런 그 AV 배우들을 대상으로 이게 그 돈을 내고 여성의 신체를 대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논란이 사실 저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주최 측이 그런 한국적 정서를 그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사실은 좀 있어서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근데 그 행사 중에 보면 뭐 논란 중에 이제 이런 게 뭐 돈을 VIP 티켓 고객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접촉까지 하게 한다라든지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유사 성행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 비판을 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불법적인 것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래서 좀 줄여서 이종필 교수께서 보면
네.
이런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법적으로 공권력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 허용하는 것이 허용하는 네.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지점들이 저는 그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아요.
허용하되
네.
우려되는 지점들을 네. 보완할 필요는 있다.
네, 네.
자, 줄리안 씨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상당히 이제 유럽은 개방적이다. 뭐 네덜란드는 무슨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각 개인이 가지고도 있을 수 있는 인식이라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렸는데 뭐 네덜란드는 뭐 성의 천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하는 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벨기에나 프랑스나 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성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경우에 어떤 반응과 또 지자체라든지 또는 뭐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성인물 관련된 이제 컨텐츠 같은 거 옛날부터 솔직히 합법화돼서 이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크기로의 페스티벌들도 함께 쭉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Le Festival du X라고 이제 X라고 이제 저희가 성인물이라고 이제 부르는 불어로의 이제 그 약자인데요. 아니면 바르셀로나에서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행사가 열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주로 이제 방송 취지 한 번씩 그거 할 때도 재미삼아도 한번 가서 또 이제 하고 오세요. 그런 연예 관련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거기는 그냥 솔직히 약간 팬미팅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순위가 조금 많이 높은 팬미팅의 약간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쇼도 하고 등등 하는데 똑같이 성인 인증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는 논란됐다는 얘기라거나 제가 검색했을 때도 솔직히 잘 찾아보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은 항상 지금처럼 이제 개방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약간 저희 엄마 아빠 전 세대 막까지만 해도 조금 예. 논란이 크게 됐을 텐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보면 가끔씩 조금 저도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회와 그리고 이 현실이 가끔씩 조금 약간 개입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건 굉장히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도 이런 거 열린다고 했을 때 뭔가 문제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역시나 문제 되긴 했었어요.
줄리안 유럽에서는 이런 건 없나요? 우리가 주로 우려가 나오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 학교 근처다. 아이들에게 뭔가 좀 위협이 되거나 또 해를 끼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 또 성매매 가능성이나 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가 있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게 뭐 벨기에 같은 경우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걱정될 거는 있진 않고 왜냐면 세금도 내시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네, 한국하고 너무 다르고 근데 이제 학교 근처라는 건 저는 솔직히 이제 학교 근처에 홍보물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일 것 같지만
아하.
학교 근처에서 잘 숨겨져 있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될까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 근처라는 것이 무조건 학교에서 바로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확실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전 이해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이거 주최하시는 분이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홍보하시는 거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서에 맞게 조금 더 그런 거를 약간 조금씩 나가서서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정서와 한국의 사회적 환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줄리안 씨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논란을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굉장히 좀 성문화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나라인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성매매 말씀하셨는데 이 성매매 특별법과 둘러싼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 충돌된 의견이 우리가 뭐 수천 년부터는 아니지만 근대 사회 이 논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인 페스티벌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반대되는 의견이 있고 찬성하는 예. 의견이 있는 게 다양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금지라는 형식으로 규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어디 강남 바닷 같은 데 가면 지금 이 시간에 금요일 저녁 가잖아요. 다 벗은 여자 남자 나오는 그 무슨 불법적인 팜플렛 통보물 엄청납니다. 완벽한 불법도 규제하지 않는데 지금 성인 페스티벌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행사거든요.
예.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합법적으로 지킬 걸 다 지키면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긴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된 법이 교육환경보호법이잖아요. 학교 근처에 이런 음란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예. 그럼 그거 지켜서 다른 장소 구하면 될 것 같고 또 식품위생법관리법에 어떻게 규제되어 있냐면은 이 식품 적객업자가 식당 주인은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AV 그 배우들이 어떤 뭐 팬미팅이나 패션쇼를 하는 게 풍기문란이나 음란 행위까지 가지 않도록 규제하면 되잖아요.
예.
관리하고. 그런 법을 지키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오히려 폭발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야기해서 지난번에 광명시에서 1300명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면 수만 명도 참석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잠깐만 소변호사님 설명 더 계속해 주신데 중간에 궁금해서 이 AV라고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음란물 형태로 유통되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안 되고요. 그에 이르지 않는 예술의 창작의 보호가 되는 성인 영화는 지금 합법적으로도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활동하는 배우들은 또 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이르지 않거나 음란물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나친 규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데 예. 다만 이제 반대 의견은 이런 거죠. 성상품화. 성적 대상화, 성차별 구조를 심화시킨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경청해야 되는 의견이다. 근데 이 성착취나 성상품화는 뭐 걸그룹에도 문제될 수 있고 영화 콘텐츠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이미 우리 성매매 관련한 업소들이 즐비한 곳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하실 말씀 하시고 지금 이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법적으로 음란행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천하람 당선인은 여성 관객 대상의 19금 뮤지컬들을 거론하면서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면서 남녀 간을 또 이렇게 좀 약간 구분하는 듯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남녀의 수준, 남녀의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물어야 될 게 안 나왔는데요. 여기 성인 영화 배우들이 출연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영화 뽕이라든지 산딸기에 나온 그런 배우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의 성인 배우는 거의 포르노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폴로 수준의 배우들이 나오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배우를 왜 보러 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행법으로 포르노 수준의 음란물은 제작 유통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지자체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이 AV 영화 배우들은 포르노 수준의 음란물에 출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엉덩이를 만지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VIP 모임에서 또 유사 성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 제도적 틀에서 이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문화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터치하는 행위가 허용이 되나요? 그 행사에서?
돈을 내는 경우에는 터치를 하도록 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성단체 주장이에요.
잠깐만요. 손 변호사님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 지금 네. 뭐냐면은 그 VIP 티켓이 논란이 되는데 여기서 신체 접촉을 허용한다라는 업체 측의 확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 사람 아니면 그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만약에 이거를 만약 개최를 해준다면 누군가 정부 당국이나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어떻게 운영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터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일단 성매매 특별법 규제는 이제 성교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단순 접촉 가지고는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법상 풍기문란 행위로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될 여지는 있죠.
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 페스티벌이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이런 페스티벌이 성인의 문화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천하람 당분자가 얘기했던 것이 남성의 어떤 이런 문화를 왜 허용하지? 아니 이거는 어떤 문화예술적으로 관능성과 에르토시즘이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마치 당연한 문화적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성인이라는 프레임에서 좀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준을 많이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계속해서 방금 전에 김원식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사실상의 포르노에 가까운 행사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과 비판이 또 뒤따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 사회가 성 관련된 행사나 문화에 꽉 막혀 있다. 이웃 일본과도 너무 지나친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의 어떤 다양성, 뭐 개방성 이런 부분도 지적하는 목소리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실은 이게 한국의 성문화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점잖은 척하는데 뒤로 보면은 온갖 이상한 행태들도 사실 많이 벌어지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음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좀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성착취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남녀의 대칭적으로 어떤 그 거울상으로 이야기라는 것은 그런 한국의 현대사라든지 그런 역사를 좀 무시한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그 김평론관이 말씀하셨지만 그 여성 관객 대상의 19금 뮤지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잘 모르죠. 잘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봐서 네. 모릅니다만 이렇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사가 출연했던 크레이저스나 차례
거울이 다릅니다. 리사는 거의 노출을 하지 않았고 네. 나름대로 자기 의상에 대해서 네. 기획과 컨셉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마치 전에 그 사례를 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네. 주목을 받았는데 그건 전혀
아니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뭐 19금 뮤직 여성 전용 19금 뮤지컬이라고 네. 하는 것과 지금 이제 성인 페스티벌에서 하는 것이 이게 등치시킬 수 있는 행사인가?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크레이지호스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 그 여자들이 19금 뮤지컬 보는 것 이거하고 지금 성인 페스티벌에 가서 그런 AV 배우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고 돈 내면 터치까지 가능한 이것이 동급으로 이게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냐.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정말 성매매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이제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느냐.
그 교수님 말씀대로 뭐 네. 터치나 성매매는 좀 네. 많이 나간 이야기가 될 테고요. 네.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유형의 네. 네. 성인 페스티벌이 네. 개최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허용을 해야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는 성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을 꺼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데 결국은 그 우리가 조금씩 이거를 수용성을 높여 나간 수밖에 없다. 음지에 있는 것을 하나씩 양지로 끄집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성인 페스티벌 같은 행사는 굉장히 이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 음지에 있던 성문화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좋은 계기였을 텐데 근데 이것이 좀 그렇게 그 치밀하지 못한
알겠습니다. 네. 줄리안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가 뭐 환경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성인 페스티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의 눈에는 뭐 이거 가지고 왜 논란을 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자녀나 또 남성들의 왜곡된 성문화를 지적하는 또 단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럴 땐가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요.
솔직히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일단 이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더 나가서 성인물 솔직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더 맞는데 포르노에 대한 얘기를 그 성인물이 제가 앞으로 말할 건데 얘기가 좀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예.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요새 성인물에 대한 얘기 계속 되고 있어요. 요새 성인물이나 같진 않다. 그리고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다. 뭐 등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그럴 거냐 성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가질 거냐에 대한 걱정은 저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종사하는 이제 벨기에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감독님으로 하고 있고 본인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예술적인 거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하는 거를 제가 제재할 필요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영상이라고 내린 것들도 제재한다고 해서 한국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만큼 보는 나라가 뭐 말하기 그렇지만 주변에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그런 저는 이제 이런 페스티벌이 그런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약간 그 지금 이 형태에서 이 페스티벌 문제가 없다면 네. 규제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하나 다른 문제는 솔직히 성적으로는 이제 현실은 지금 인터넷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교육 같은 걸 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잠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성상품화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저는 다뤄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페스티벌만 두고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서 문제 안 될 텐데 그리고 여기서 당장은 불법적인 문제 없다면 규제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럼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지만은 반대적으로 저는 앞에 있던 얘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토론만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끝으로 이제 손정희 변호사에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배우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저도 좀 궁금한데 AV가 음란물에 이르는 정도인지를 제가 보지 못해서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고민이 있고요. 결국은 이런 성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우리 아이들이나 이 성상품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성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한도를 지키면서 수인 한도나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행사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행사의 자유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혹시라도 퇴폐적이고 그냥 성적 위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면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주최 측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도 세우고 그렇죠. 규칙도 세우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수칙도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칫 어떤 좋은 목적인 행사 사유도 자칫 뭔가 그 안에서의 범죄나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오늘은 기후 대응과 관련돼서 또 성인 페스티벌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줄리안 씨가 나와서 더 풍성했던 토론이었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